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상당한 기회가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면서 미사일 실험이 없으며 미군 유해와 인질도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끔찍했고 매우 나쁜 일들이 일어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곧 김정은 위원장을 보길 고대하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가정보국 댄 코츠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츠 국장은 어제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며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서면 답변에서는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보기관들의 지속적인 평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 분쟁 조정을 위한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에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류허 공무원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등이 참여합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28일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중단, 합의사항 이행 등이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앞서 타렉 윌리엄 사부 검찰총장은 과이도 국회의장의 반정부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와 함께 과이도 국회의장의 자산 돈결도 승인했습니다. 대법원과 사부 검찰총장은 모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등 제3국의 중재 아래 야권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선거 제실시 요구에는 거듭 일축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 정부와 마피아에 자신을 암살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하원이 합의 없는 상태에서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고 북아일랜드 안전장치에 대안을 찾도록 하는 재협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협상안에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긴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을 대안적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백스톱 조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통제를 막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 보수당 내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캐나다 법원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조우 최고 재무 책임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 시기를 한 달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어제 캐나다 법무부가 멍완조우 최고 재무 책임자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시기를 다음 달 6일에서 3월 6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북극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맨피부로 5분만 노출돼도 심각한 동상을 입을 정도의 기록적인 한파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추운 날씨와 관련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기록상 가장 추운 영하 51도의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돌아와라 라는 내용의 글로 이 평소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러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이 겨울 폭풍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대기청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이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가 이번 한파의 원인을 이른바 극소용돌이로 불리는 기상현상에 의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극소용돌이란 북극 주변을 강하게 회전하는 소용돌이 바람으로 제트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을 땐 북극 주변에 갇혀 있지만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극소용돌이가 남하하면서 이례적인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극소용돌이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로 남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4도로 무척 추운데요. 북한은 내일 구름 많겠고 북부지방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1.5에서 3.5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2도, 함흥은 영하 7도에서 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The Association이 부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노래하는 Never My Lov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 하원이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논란 많은 백스톱 조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선거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국제안보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 하원이 29일 영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표결을 했군요.
네, 오는 3월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영국의회가 29일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의회가 앞서 요구한 대안,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표결이었는데요.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15일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과 협상한 합의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 무려 230표 차로 부결됐는데요. 1924년 이래 영국 의정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된 거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날 표결에 붙여진 수정안이 하나가 아니었다고요?
네, 모두 7개였는데요. 영국 하원 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해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보수당 평의원들의 모임인 1992 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 또 역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노동당의 이베트 쿠버 의원 등 모두 7개의 수정안이 이날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네, 그만큼 의견들이 다양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럼 어떤 수정안이 가결됐습니까?
네, 브래디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이 찬성 317표 대 반대 301표, 불과 16표 차로 통과됐는데요. 브래디 위원장의 수정안은 메이 총리 합의안의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인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톱 조항을 포함해서 EU와 재협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와 보수당은 브래디 위원장의 이 수정안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수정안만 통과된 건가요?
아닙니다. 의원들은 또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수정안도 찬성 318, 반대 310, 8표 차로 가까스로 가결했습니다. 이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다 해도 이 브렉시트 마감 시한인 3월 29일이 되면 그냥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영국과 유럽연합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영국 안에서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있었는데요.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 또 힐러리 벤 의원 등이 낸 수정안이었습니다. 이 다음 달 말까지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비준되지 않으면 이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 수정안은 결정 시기를 미룰 뿐이라면서 반대를 표했고요. 반면에 제1야당인 노동당은 수정안을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찬성 298, 반대 321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주 플랜 B를 발표하자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자신도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코빈 대표도 수정안을 내놨습니까?
네, 코빈 대표는 충분한 토론 시간을 거쳐서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이를 표결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부결됐습니다. 또 나머지 다른 수정안들도 모두 부결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표결 결과를 정리하면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는 원치 않는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포함해서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추진하되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연기하지 않겠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결이 끝난 후에 메이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Tonight, a majority of honourable members have said they would support a deal with changes to the backstop.
네, 메이 총리는 영국 의원들이 백스톱 조항을 고치는 수정안과 노딜 브렉시트 거부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앞으로 EU와 이에 대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 야당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쟁점은 안전장치, 백스톱 조항인데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좀 복잡한데요. 영국은 현재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과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오랜 분쟁 끝에 1998년에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통합됐습니다. 이때 맺은 평화협정에 따라서 양측은 서로 자유로운 왕래를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영국이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력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국인 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양측이 검문소 등을 다시 세우고 국경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즉 백스톱 조항을 만들어서 관세동맹으로 느슨하게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영국 의원들은 이걸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이 경우에 영국이 제대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EU의 발목이 묶일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도 반대를 표하면서 메이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달래는 중이고요. EU 지도부도 안전장치는 만일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작동되더라도 짧은 기간일 것이라면서 메이 총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 영국의회의 이번 표결에 대해서 EU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의회가 재협상 추진을 가결하자 영국과 EU가 협상한 합의안이 영국의 순조로운 EU 탈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에 나섰던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 대표도 이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영국과 협상했던 합의를 고수할 거라면서 영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겠다고 말했다고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극도의 정국 혼란을 풀기 위해서 야당 지도자들, 국제사회 중재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러시아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30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키 통신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국내외에서 강력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이 그만큼 다급해진 상황이라고 주요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연합은 마두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는 이미 치러졌다면서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선거를 원한다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됐는데요. 하지만 주요 후보들에 대한 탄압, 불법 행위가 자행된 부정선거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합법기관이 현재 국회고 국회의 장인 후안 과이도 의장이 스스로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베트남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미국의 국민들이 이를 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전날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를 전격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미국의 1차적인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다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석유뿐만 아니라 금, 가스, 다이아몬드, 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훔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의사를 밝힌 건 좀 의외 같은데요.
네. 마두로 대통령의 이 인터뷰는 베네수엘라 법무장관이 후안 과이도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이 과이도 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국가 반역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서 그를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후안 과이도 의장에게 만일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후안 과이도 의장은 군부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죠.
네, 전문가들은 후안 과이도 의장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군부 지지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이도 의장은 현재 군인들의 지지로 호소하면서 야당으로 넘어오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군부는 합법적인 정권, 즉 자신의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게 눈에 띄는군요.
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경제, 군사 분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각별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도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항상 베네수엘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눈에 띄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고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주도하는 군사개혁을 중국 정부가 몇 년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중국군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로켓군도 만들고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외 기지도 구축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은 해군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가 인민해방군 해군 출범 70주년이라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중국의 해군력 강화 어느 정도나 강화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병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226만 명에 달하는 중국군 가운데서 육군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지난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감소한 대부분을 해군 병력이 채운 걸로 파악됩니다. 인민해방군의 주력이 육군에서 해군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해군 병력은 이렇게 늘고 있고 장비는 어떤가요?
네, 장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국제연구기관들이 파악한 데 따르면 지난 2012년에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이 512척이었는데요. 지금은 714척입니다. 7년 새 200척 이상 늘어난 건데요. 해군 항공기수도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 710여 대였던 게 지금은 780대가 됐는데요. 또 자체 기술로 첫 항공모함을 띄운 데 이어서 핵추진 항모까지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군 병력이 늘고 배와 항공기도 확충하고 중국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겠죠?
네,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이런 의도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바다로 주장하면서 암초와 암초 사이를 메워서 인공섬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위에 군사시설을 건설했는데요. 전투기와 정찰기를 대기시키는 격납고도 짓고 미사일 시설도 세웠습니다. 이런 사실은 위성사진 등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남중국해 군사 요새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2016년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의 방어시설을 짓는 것이고 주권국가의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 접한 나라들은 아무래도 반발하겠군요.
네,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같은 주변 지역에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꾸준히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의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이를 거론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이 일부 회원국들을 설득하면서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자, 남중국해 주변 국가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남중국해 주요 해역을 중국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제기구 판결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누구나 항해할 수 있는 공역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의 주요 지점에 해군 함정을 통과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국가 해군의 훈련과 자문도 지원하는데요. 유사시에 중국의 도발적인 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이 해군력 증강을 발판으로 남중국해 주변국들을 도발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남중국해는 어업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요. 석유를 비롯한 자원도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중국과 주변 국가가 충돌할 소지가 언제나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거대한 어업 선단을 분쟁 수역에 배치해서 다른 나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유한 그레이엄 로우이 국제정책연구소 안보 담당 소장이 VOA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과 특정 국가의 무력 충돌을 막는 걸 지역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정책연구기관 외교협회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남중국해 일대의 안정에 관여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요. 막대한 해상 물동량, 또 미국과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 등으로 봤을 때 미국이 남중국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외교협회 측은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구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 국가들이 손잡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미국 정보수장들이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시설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는 가운데 트럼프 그룹이 고용자격 전자확인 제도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막대한 피해를 낸 캘리포니아 산불 보험 청구의 규모가 총 114억 달러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장차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미국 정보국, 미국 국가정보국 DNI가 매년 발간하는 전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29일 이해관에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댄 코츠 DNI 국장은 미국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4대 적대 국가들과 함께 테러단체와 범죄조직, 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기후변화, 이주민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럼 어떤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할까요?
네, 그게 힘든 일이라고 코츠 국장이 지적했는데요. 어떤 것이 더 큰 위협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츠 국장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이 16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사람인데요. 이날 청문회에는 코츠 DNI 국장 외에도 지나 헤스펠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 등 정보수장 5명이 출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올해 전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탁을 큰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가 1950년대 중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발맞추며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일방주의로 흐른다고 보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수장들은 유럽에서 이미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미국의 역할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동반자를 고려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여러 차례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뭐 이날 청문회에서 정보수장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안보와 무역 분야 등에서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용하려 한다는 건데 두 나라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중국의 경우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독재자가 이끄는 전제 정치와 이 서방식 자본주의를 결합한 제도를 개발 모델로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무기 판매와 에너지 개발 사업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코츠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북한의 위협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북한 문제에서도 이 정보 수장들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는 좀 다른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지만 코츠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나 헤스펠 CIA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타이틀을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했는데요.
네, 사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나 태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란 문제도 그렇습니다. 헤스펠 국장은 이란이 현재는 기술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제재에 따라서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탄두를 생산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날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역시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정보 수장들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IS를 격퇴했다면서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댄 코츠 DNI 국장은 IS를 격퇴하긴 했지만 다시 일어서겠다는 이들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도 수천 명의 전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이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보 당국자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이날 청문회에서 정보 수장들이 이 남부 국경의 위협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코츠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높은 범죄율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이주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멕시코가 폭력을 줄이고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미국과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멕시코 당국은 마약 밀매 조직을 충분히 다룰 여력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트럼프 기업이 고용자격 전자확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씨가 29일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죠. 이 에릭 트럼프 씨.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기업 산하 모든 시설에서 이 제도, 이 E-Verify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이 트럼프 기업이라고 하면 또 여러 골프장과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에릭 트럼프 씨는 이 먼저 이 골프장에 전자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요. 점차 이 호텔 등 다른 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Verify라고 하는 이 전자 확인 제도는 어떤 사람이 합법적인 신분인지 아닌지 이 연방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에릭 트럼프 씨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까?
네, 트럼프 그룹 소유 시설에 고용된 노동자들 가운데 이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뉴욕타임즈 신문은 일부 불법 체류 여성이 뉴저지주에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회사 측에서 불법 체류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위선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남미에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국경 장벽,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기업 측은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불법 체류자 수십 명이 트럼프 소유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이 고용 자격 전자 확인 제도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22개 주에서 이것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 씨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은 이 제도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주에 있는 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이미 이 베리파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이 가짜 서류를 제시하는 등 이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 이것이 트럼프 그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 제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트럼프 씨가 주장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룹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불법 이민자들을 거론하면서 미국 이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또 트위터에 이 글을 올리고 이 캐러밴, 이 중남미 이민자들의 행렬 3개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면서 국경 장벽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보험 청구액이 엄청나다고요.
네, 지금까지 청구된 보험금 액수가 총 1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당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추산했던 것보다 23억 달러 25%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보험금 청구 액수는 바로 그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이기도 하죠.
네.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산불과 관련한 그런 보험 액수죠?
맞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캠프파이어, 또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울시파이어, 힐파이어의 이 보험 청구액을 합친 건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인 84억 달러가 이 캠프파이어 청구액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산불로 인한 청구액은 30억 달러였습니다.
네. 자, 캠프파이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두 86명이 숨졌고 14,000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탔는데요. 이 산불로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이 파라다이스라는 마을이 이 낙원이란 뜻의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워낙 기온이 건조한 데다 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게 또 지구 온난화 때문이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보험 청구액이 114억 달러라고 하니까 감이 잘 오질 않는데 그동안의 보험 청구액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7년에 나왔는데요. 이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의 이 포도산지죠. 포도주 산지인 나파밸리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청구액 118억 달러가 최고 기록입니다.
네, 최고 기록에서 약간 모자라는군요.
네, 하지만 청구액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요.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이 산불 보험금 청구 액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이라고 하면은 재난이나 사고, 질병 등 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보험회사에 미리 돈을 조금씩 내면 이 목돈을 쥔 회사가 돈을 굴려서 불리고요. 피해를 본 사람이 돈을 청구하면 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험이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암 보험 종류도 참 다양하죠.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산불의 경우에는 뭐 재산 보험, 화재 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매달 이제 보험료를 내면 이렇게 집에 불이 났을 때 수리비 또 치료비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화재 가능성이나 이 과거 보험 청구 횟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네. 자,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화재로 인한 청구액 규모가 114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보험 청구액이 많으면 보험회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 담당 커미셔너는 보험회사에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이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라라 커미셔너는 아직 이 주민들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면서도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가 산불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퍼시픽 가스전기회사 PG&E가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에 따른 잇단 소송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이 산불 때문에 PG&E가 감당해야 하는 채무가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최근 산불이 이 회사 책임이라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난해 캠프파이어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설치한 전선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 붙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아직 당국이 발화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17년 화재의 경우에는 이 PG&E의 책임이 없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말이죠. 일단 가입자들에게 청구액을 지급을 한 뒤에 전력회사에 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낸 것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전기와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기료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로 이 회사에 소송을 낸 사람들이 받을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내가 당신의 유일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고 노래하는 I am not the only on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세 번째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 이어서 영국 왕실의 정식 인가를 받고 미국 신대륙에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입니다. 1746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이 영국 조지 2세 국왕의 칙령을 받아서 뉴저지 지역의 뉴저지 칼리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아이비리그 명문사립대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38년간 미국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당시만 해도 영국 왕실에서 미국 식민지 대륙에 대학 설립을 인준하게 될 때에는 식민지의 지도자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외국어와 순수 학문을 가르친다는 교육 현장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특정 종파를 초월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문장을 넣어 문호 개방을 허용했지요. 개교하면서부터 지식과 이성을 탐구하며 전달하는 사명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학부에서부터 연구중심 대학교입니다. 연구중심 대학교라는 것은 리서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대학 학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인이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 그 자체를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네,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 뉴저지 엘리자베스타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조나산 디킨스 목사의 응접실에서 10명의 신입생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출발은 아니었다고 해요.
개교한 지 불과 몇 달 만인 1747년에 조나단 디킨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마을 뉴저지 노학에서 목회를 하시던 에런 보르 목사님이 이 신생 대학교의 총장을 맡기로 하고 캠퍼스도 자신의 목회지가 있는 노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최초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요. 1756년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에런 보르 총장은 시 대학을 지금의 캠퍼스가 있는 프린스턴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네, 이 에른버르 총장은 프린스턴시로 캠퍼스를 이전한 후에 당시 뉴저지 주지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 교사를 신축하고 네서홀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영국 국왕인 윌리엄 3세를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이 건물은 당시 신대륙에서 단일 학교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었고요.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는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치르는 동안 프린스턴의 단일 교사였던 이 네서 홀은 영국군과 미국군에게 테러로 점령당하는 격전지이자 군대의 막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777년 1월 3일 프린스턴 대전투에서 영국군이 프린스턴 교정에서 마지막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방어성을 구축하고 있던 전투 사령관이자 훗날 미국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마지막 공격으로 영국군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전투 상흔이 아직도 프린스턴 교정에 남아있고 1956년 네서홀 설립 200주년 때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3센트짜리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지요.
네, 1783년 네서홀에서 당시 미국의 의회격인 연합회의가 처음 모이는 영광을 안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는 1783년 6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비록 몇 달간이긴 하지만 신생 독립국 미합중국의 초대 수도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의미도 갖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교가 설립된 지 150년 만에 학교의 이름을 바꿉니다. 1896년 개교 150주년을 기념해서 학교 부지가 있는 프린스턴 시를 기념하면서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개명하는데요. 당시 교수진의 대표로 우드로 윌슨 교수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되자는 명연설을 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02년에 윌슨 교수는 프린스턴의 13대 총장에 선출되는데요. 네, 어쩐지 많이 듣던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예, 한국민에게도 익숙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창했던 미국의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총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급성장을 이루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이 윌슨 총장 시절 프린스턴이 양적으로도 급성장을 거듭해왔지만요. 윌슨 총장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도 그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적 상황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금액인 1200만 달러를 모금해 프린스턴 대학교가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 중의 하나로 변모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대학교 수전을 두 개로 늘리고 행정구조를 광범위하게 넓히면서 1, 2학년 교과 과정에서는 순수 인문학문의 폭을 더욱 넓히고 3, 4학년은 전공과정을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계속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현재 약 5천 명의 학부생과 2,800 명의 일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부생의 98% 정도가 이 캠퍼스 안에서 거주하면서 대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석학들로 이뤄진 1,200여 명의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불과 5명 꼴이라고 하네요. 손승호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네, 프린스턴은 종합대학이면서 선구자적인 연구중심형 대학인데요. 비교적 작은 규모인 덕택에 학생들과 교수진이 신입생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밀한 접촉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교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인격 성장, 지도력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명문 대학교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린스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또 학사 운영 자산이 2018년에 2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하버드, 예일, 코넬, 다트머스 같은 다른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건 2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프린스턴에는 의과대학원, 경영대학원, 법과대학원 등의 전문 대학원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행정부와 교수진이 지난 수십 년간 석학들의 기회를 모아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대학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때 대학의 사명을 다하고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학부 교육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둘째, 일반 대학원에서는 순수 학문 연구가 부단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은 이 두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장 저명한 학과로는 공학,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등이 있고요. 특히 3, 4학년 학생들과 석박사 과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드로 윌슨 스쿨은 정치가나 외교관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학교인데요. 공공정책과 행정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하버드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인 케네디 스쿨과
쌍벽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아주 높은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서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일이 잘 안 풀리다가 잘 돼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urn of events. Turn of events. Turn of events. Turn of events. 이 표현은 상황이 뒤바뀌다 또는 반전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fter a sudden turn of events at work, I was assigned to a new project.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나는 새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어. The unexpected turn of events ended up being a positive turn of events. 예기치 못한 사건의 전환이 결국 긍정적으로 잘 풀렸어. There's been a surprising turn of events with US-North Korea relations. 미국 관계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 I wasn't surprised by the turn of events. 나는 그 반전에 놀라지 않았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After a sudden turn of events at work, I was assigned to a new project.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나는 새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어. The unexpected turn of events ended up being a positive turn of events. 예기치 못한 사건의 전환이 결국 긍정적으로 잘 풀렸어. There's been a surprising turn of events with US-North Korea relations. 미국 관계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 I wasn't surprised by the turn of events. 나는 그 반전에 놀라지 않았어. 오늘은 Turn of Event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